오늘 3월 28일 주일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가상치런 십자가에서의 일곱 말씀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매교회인 프로비던스 철치에 방문하셔서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그리고 regularly 어텐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에디가 설교를 전할 것입니다. 함께 가셔서 또 이렇게 encourage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브라질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교제하시고 또 부활절을 기리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들을 마태와 마가가 한 마디를,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각기 세 마디씩의 말씀을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보며 누가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들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가상치론의 순서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순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같이 요한도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생략하였지만, 네 명의 군인들이 각기 그의 옷에 한몫씩을 차지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겉옷이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짜여졌다는 것, 그리고 그네 군인들의 겉옷에 관한 대화 등그 사건에 대한 다른 자세한 정황들에 대한 묘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말씀들에 대하여 공부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죄인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입니다. 팔이 매달려진 몸의 무게로 인해 가슴에 즉각적인 통증이 생기게 되고, 흉부 근육이 마비되어 가며 호흡이 극도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쉬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 그는 팔과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을 풀기 위해 자신의 발을 밀며 다리를 곧게 뻗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되며 그 통증으로 인해 숨을 내쉬려던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통 그들은 2, 3일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자 할 때에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곤 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인해 다리를 조금도 펼수 없게 되어 그들은 빠르게 질식되어 숨을 멈추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그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다투면서도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마디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한 설교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멘. 먼저 대다수의 강도들과 범죄자들은 분노와 반항심을 가지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욕설과 저주를 쏟아냈지만 놀라운 침착함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의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J.C. 라일은 이 모습을 가장 위대한 희생제물의 피가 흐르기 시작할 때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님께서 중재를 시작하셨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 고문하는 자들을 정죄하실 수도 혹은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더 많은 힘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을 동안에, 또 그들이 그후 십자가를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 중 하나입니다. 이토록 크나큰 자비란 곧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그러한 자비를 얻은 자를 복 있는 자라 부르며 그 복을 흠모하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던 대상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자비는 최악의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함이 이루어진 곳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피로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용서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참담함은 우리를 자비의 장막 밖으로 내몰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이 비참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함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이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의로움이 결핍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가시멜류관을 꽈서 그분의 머리 위에 씌었으며 그 손으로 그분의 거룩한 몸을 못으로 찔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그분의 죽음의 고통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약한 마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 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신 유일한 신적 특권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님은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셨습니다. 네 번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하심으로써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지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유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어 가진 로마 병정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차림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아멘. 여기서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대명사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군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 그리고 24절과 비교해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다른 두 범죄자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관심은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자들의 죄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신 이유는 그들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대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는 무지한 군중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결국 나중에는 자신들이 피 흘리시게 만들었던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오순절날에 그리스도께 회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증오심이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죄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역시 예수님을 비방하였다고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강도들이 한 말들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범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요구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군중들과 치리자들,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열중했을 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들 중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결백함을 깨달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을 아울러 누가는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리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본문에서는 범죄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한 행악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행악자에게 그의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한 행악자가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고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응답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그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바로 그를 낙원에 함께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낙원으로 번역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기쁨의 정원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이 단어는 또 고린도 후서 12장 34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의 회개와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함과 죄사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용서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확신을 바라며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응답은 일생을 죄로 물들어 살았던 죄인의 회개에 대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는 이제 그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행위들은 비유도 도덕적이며 불경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로 인해 마음이 부서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깨닫고 회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 보혈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요구에 대한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은혜롭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내 복음서 작가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고난주간의 사건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현실적인 묘사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아람어와 라틴 그리고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새 언어로 쓰여진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요한은 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명패에 대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근처에서 네 명의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으며 예수님의 옷을 내 몫으로 나누어 취하며 했던 대화들도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도 열거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에 대한 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들로서 자신의 어머니의 필요를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 할수 있도록 보여주신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자연과 은혜의 법에 따라 어떻게 그들의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평상시 사는 동안에 언제나 부모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는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에게 괴로워하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애정어린 권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괴롭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므온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그녀의 혼이 찔려 꿰뚫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제자로 하여금 그녀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모시어라. 나에 대한 사랑을 나의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핌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몰두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으며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신의 아들이 범법자처럼 취급을 당하며 가진 경멸과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짐을 느꼈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아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과부가 되었을 때로부터 그녀의 첫째 아들인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돌볼 법적 책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그녀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의무적인 책임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고통에 민감하셨으며 그녀의 안녕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마리아를 그의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과 육신에 고통이 가득 차 있었을 때조차 그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부모를 돌봐드리고 또 잘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모를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곳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지 않아서 영어 성경에만 이런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게 아마 그렇게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직 마태와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그들이 기록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차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에 관하여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이러한 차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현재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RSV 번역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가복음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번역본에서는 마태복음 모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ew English Bible 번역본은 버클리 번역본과 같은데 중간에 라마가 레마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NIV 번역본은 마태 마가복음 모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단어에서 찾아왔는데 하나는 아람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표준 성경인 마소라 사본에서 시편 22편 2절을 읽으시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로 기록된 것이 아람어 성경으로 엘로이 엘로이 라메 사바크다니라고 표현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last one, 마지막과 아자부타니, 그리고 사바크다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읽는다면 그것은 처음 세 단어는 히브리어로 되었고 마지막 단어는 아람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자부타니 대신 사박다니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마가복음의 말씀을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로 읽는다면 문장 자체가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시편 22편 1절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번역하였던 반면 마가는 몇몇 아람어 발음을 채택하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엘리는 엘리라는 단어는 엘리야를 줄여서 말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약칭이 사용된 적이 없었고 그의 본래의 이름만이 쓰여졌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라는 단어는 평상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엘로이라는 아람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쳐 외쳤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가설은 왜 군중들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엘리야의 도래와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고통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제9시쯤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소 3시간을 꽉 채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과 육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에 괴로움과 지침이 가득 차 올랐을 이 시점에 이르러서 그분의 괴로운 영혼으로부터 애처로운 외침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외침은 잔인한 고문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이나 자신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초월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1만 개의 십자가를 치시는 것보다 더 무겁고 힘든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분을 괴롭히는 보다 깊은 내면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자신이 그분께 완전히 낯선 자가 되어버렸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죽어가는 사람과는 다르게 활기와 생명, 그리고 감각이 가득 찬 사람처럼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신을 다하여 남아있던 힘을 모아 주님은 이 비통한 슬픔을 외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갈증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성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42편 2절이나 63편 1절을 보시면 시편에서 이 갈증이란 개념을 종종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된 식초, 쓸개즙, 그리고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시간이 지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69편 21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 모두에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은 그분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그 크고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끝마치기를 갈망하고 갈급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당하셨던 유례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갈증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름은 시편 69편 21절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19장 28절에서 이미 여섯 번째 말씀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그 이유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자신의 삶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세 마디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죄값의 지불, 세상의 구원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종하심은 이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서들 가운데서 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부르짖었다고만 언급하였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기록하였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울부짖을 힘이 없어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외침은 죽음이 아닌 승리의 외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최고의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의미했던 모든 유형과 전형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부르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성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첫째로 누가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의 첫 단어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써 유대교 사회에서는 저녁 기도로 쓰이는 기절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또한 성경의 말씀에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뢰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을 살아오셨던 그 방식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여 주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긴 시편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을 아버지의 품에 던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은 후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고 높이 세워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뒤에 올 영광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첫 기록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거기 남겨주셨음을 모르고 그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였습니다. 그게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일곱 마디 말씀은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구절과 연관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모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평생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분의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이제 남겨진 일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마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손에 머물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함 가운데서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본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표본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주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